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신자 여러분, 많이 춥고 힘이 드신가요? 부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덜 춥고 덜 아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추우며 몸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바람이 쑥 자리 잡아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덜 춥고 덜 아프고 덜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여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바람은 신자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마음이 행복한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매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행복한 수인이로, 소리로 사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하나씩만 나누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명인들의 자서전을 듣고 있는데요.
네.
어떤 위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은 당연히 힘들지만 지금 내가 힘들다면 그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기쁘고 즐겁다면 그 상황 또한 내가 만들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요.
네.
세상에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고 행복도 내가, 불행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다시금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요즘에 참 바쁜데요.
네.
근데 행복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서요.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걸 또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소리 자매님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한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따라옵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주신 환경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남조선은요, 위기가정, 깨지는 가정, 아픈 가족이 참으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사로 이런 가정을 보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불행을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요. 삶을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많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이 시간에 행복으로 가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 기억하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미운 감정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미움의 감정은 분노, 적개심, 두려움, 상처와 같은 다른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자신에게 위협이나 불쾌감, 상처를 주는 대상에 대해 생기는 강한 거부감이나 반감을 말합니다. 강한 미움은 분노와 결합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움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움은 현실 판단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미움은 바로 자기 보호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방어입니다.
또한 내면의 도살인 미움에 감정이 타인을 거절하고 있는 탓에 상대방도 자신을 미워하고 거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인해 미움의 감정이 극대화되면 대인 공포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대인 공포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거나 주목받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 긴장,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인 공포증의 회복의 첫 단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있는 행동, 단계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불안을 낮추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먼저 다가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시도하셨는지요? 아직도 머뭇거리게 되고 다가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두 분은 일상에서 의심이 조금 많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없지는 않는데요. 성격상 많이 신중한 편이라 의심하기보다는 진행하는 일들의 확인 과정을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아, 의심이다, 의심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네.
네. 네.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네. 걷는다라는 그런 말과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아, 예,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하고 있는 과정이 맞는 건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게 맞나 계속 의심도 하면서 자기 의심도 좀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야기가 어쩜 우리 소리자매님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늘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신뢰감을 가질 수 없기에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의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의심은 공격받지 않을까 또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군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정탐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와 반대로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이 의심이군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인자매님, 속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자기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매사에 끊임없이 아내, 남편, 자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가정이 또는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에 해답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6살의 하영 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하영 씨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 든다고 한다.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이 남자도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날 것이라는 자기 신념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자신이 너무 싫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생각을 거쳐 먹으려 해도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만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 관계가 좋게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연 씨처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주려 해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성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심을 받는 사람도 괴롭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무지 괴롭습니다. 사례의 하영 씨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삶의 태도는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내면의 지도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면 어린 시절 신뢰의 경험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공격을 받는 상황, 혼나거나 학대를 받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언제 어디서건 또다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쌓이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라는 생각, 또 의심과 비판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환경을 돌이켜 보아야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 시절 환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이 환경은요, 바로 부모와 부모의 양육 방식, 또 양육되어진 환경을 의미합니다.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부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아이는 세상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신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엄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긍정적인데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양육자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군요.
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인자매님, 어렸을 때 끊임없이 혼나고 비난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기뻐하는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자신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왜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 맺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 자신을 괴롭히고 의심하는 관계에 맺기로 자신을 끌고 가는 악순환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를 애착장애라고 부릅니다. 부모로부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야단맞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까? 이런 행동이 좋아 보일까?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애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과 대면하는 타인 모두를 의심하는 눈길로 본다면 이 또한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말한 모습이 바로 부정적인 애착 관계에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두려운 대상이라는 생각에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의심이 지나치면 오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부증과 의처증이 대표적입니다. 의심이 지나쳐 병이 되는 것을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집증에는 의부증, 의처증이 대표적인 의심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편집증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주요 특징을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편집증이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 피해 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생각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망상장애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흔히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 감시당하고 있다, 같은 피해 망상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특징은 지속적인 의심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하거나 숨은 의도를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야처럼 단순한 상황도 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피해 의식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나를 공격한다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왜곡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결론이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나를 미워한다, 해치려는 계획이 있다 등으로 생각의 왜곡이 계속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수인 자매님, 정서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수록 의심은 더 깊어지고 정서적 교류가 없어지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의심으로 시작된 편집증의 주요 특징의 원인은 심리적으로 상처의 경험과 애착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소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먼저는 성격적 요인입니다. 완벽주의 성향, 경직된 사고, 통제 욕구 등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인 강한 부담감, 트라우마 같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집증은 단순한 의심 습관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의부증, 의처증으로 지옥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부증이 있는 영희 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확신을 한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 만나고 오지. 다 알고 있어. 라며 따지고 남편의 옷에 화장품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 몸에 냄새를 맡기도 한다. 남편이 잡는 약속이나 평범한 통화마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구실로 생각한다. 심지어 집에서 커튼을 열어젖히기만 해도 어떤 여자를 보려고 그러냐며 의심하고 전화가 울리다 끊기면 어떤 여자랑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든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사례의 영희 씨 부부는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의 의심은 더 강해지고 의심하고 닥달하며 사는 매일의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 씨의 의부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영희 씨가 갖고 있는 의부증은, 즉 편집증적 상태의 핵심은 바로 박해 불안입니다. 박해 불안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자미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심리학자 위니컷에 따르면 박해 불안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일어난다고 한다. 젖을 빨다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아이는 간혹 엄마의 젖가슴을 깨문다. 이럴 때 보통의 엄마는 젖을 잠시 뗐다가 다시 물린다. 그런데 가끔 아이를 때리는 엄마도 있다.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너도 느껴봐야 해 라고 하며 엉덩이를 치는 것이다. 이런 엄마의 반응은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똑같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인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한 행동에 어른인 엄마가 행동으로 바로 표출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복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 보복당했다는 느낌이 바로 박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엄마의 반응이 격할수록 아이의 내면에는 불안과 공포가 증폭됩니다.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또다시 보복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세상을 향해 끊임없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의 세상이 자신에게 공격을 하고 보복을 가할 거라는 의심에 사로잡힌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 속에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면 한 주간 두 가지만 일상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불안과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태도로 그렇게 느껴서 많이 불안하구나 하고 자신에게 먼저 공감하고 타인에게도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공감, 자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간다는 거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옆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자매님처럼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관계에 따르는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고 그 경험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아파서 울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다시금 해보자,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선을 굳게 잡고 찬성하며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의 크신 아래 살아가는 우리 북에 걸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이래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다시 풀려나 그 이후로 선교여행을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두 번 갇히게 돼요. 바울이 갇힌 감옥은 온통 사방이 막혀 있고 위로만 천정이 있었어요. 빛과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음침한 지하 감옥이었죠.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왜 바울이 다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건가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요,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궁전을 거대하게 다시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넓은 땅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한 동풍까지 불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타올랐는데 로마라는 시내를 14구역으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14구역 중에 10개가 전소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혹 넓은 땅이 필요하니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넓은 땅이 필요하니 혹시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매우 당황했겠는데요.
네, 이렇게 그렇죠. 많은 것이 화재로 없어졌다면 로마 시민들이 힘들어했겠는데요.
맞아요. 자기가 사는 집까지 다 불로 태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요, 화재,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어, 정말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아직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이런 일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었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다시 풀려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풀려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번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결국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는 건 자신이 순교로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나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4장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갔다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결국 바울 주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돼요. 바울은 추운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와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네요.
그렇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면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바울이 갇혔던 이제 로마 감옥은 이렇게 우기가 되면 되게 을스년스러워요. 그러니까 싸늘해요. 싸늘함 때문에 이제 옷깃에 이제 그 싸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특히 이제 로마 감옥은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으면서 돌로 축제되었기 때문에 이 냉기가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렵죠.
그러면 나이가 많은 바울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네요.
네, 어쩌면 우리도 사실 이 바울처럼 지금 이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서 차갑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사실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종종 있었는데 과거의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최근에는 저별과제 활동을 하는데 예, 조원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네, 마음이 좀 어렵네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힘들고 관계가 힘들면 또 어려운 네. 시기를 네, 보낼 수 있죠. 맞아요. 참 인간관계라는 게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이렇게 차가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그건 안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시기는 아마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차가운 때에 디모데에게 요청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장 4절에서도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동역자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말해본다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 명단들이요, 그냥 동역자들이 아니라요,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1절에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외 사람들은 다, 특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역의 이유로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너무 외로웠겠는데요.
네.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로마 지하 감옥도 너무 힘든 환경이기도 하지만 더 바울을 어렵게 한 것은 극심한 외로움이었어요. 어느 하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바울을 찾는 이도 없었어요.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으니
그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한 사람은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바울을 만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바울을 만나러 와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1장 16절에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인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1장 4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어둡고 추운 감옥에 있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이며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영적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혹시 여러분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은 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만 이겨내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또 오산이기도 해요. 왜냐면 바울은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도 만나 방송이 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이 우리 북조선 성도들에게 영적 우정과 같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또 요청하나요?
네, 13절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겉옷은 그냥 두꺼운 옷이에요.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2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결코 좋은 옷은 아니에요. 그냥 큰 천에다가 그냥 원형 그냥 중간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이 뚫린 그냥 옷이에요.
네, 바울도 육체적으로 돌봐야 되는 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균형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필요만 있으면 된다. 영적인 필요만 채우면 된다. 아니에요.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또 요청을 해요.
무엇을 요청하나요?
13절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죽 종이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바울이 이제 글로 쓴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 시민의 증명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읽고 쓰는 것은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전통에서 경건한 독서가요,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오늘도 만나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읽는 것 대신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무엇이 필요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혹시 우정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경건한 독서인가요?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영적 우정하고요. 경건한 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영적 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경건한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교회를 가면서 그 장로님 부부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경건한 독서에 대해서 제가 잘 이제 어리무중이 있으니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죠?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죠? 한 가지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 책이 있다면 그 중에서 처음에는 우리 은미 자매가 집어서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책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옆에서 추천하는 책도 좋고 또 전체적인 기독교 안에서 추천하는 책도 좋긴 한데 일단 먼저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책. 그걸 먼저 선택해서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려운 책도 읽혀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 변명할 때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또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어쨌든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이제 왔을 때 과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정말 디모데처럼 이런 바울의 정말 진정한 동역자로 이렇게 복음 앞에 잘 서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나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바울의 신앙이 너무 참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또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죠. 그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사라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이 많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지지해드리고, 또 기도,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격려와 위로로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